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감추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 천국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것을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천국의 비유가 쉽냐, 그것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유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천국이 이해가 되느냐, 과연 비유가 이 천국을 더 쉽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제자들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이 설명을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그 부탁을 합니다.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비유를 들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 제자들은 비유만 가지고도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쉽게 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비유를 들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에게 천국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한 이유도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 13절 보면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의 그 상태를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그 용도로 그런 도구로 지금 예수님 비유를 활용한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을 하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고 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은 그 비유를 지금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좀 더 쉽게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리라는 그 옛날 그 얘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노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인용하는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 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어렵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런 얘기가 시편 78편에 있어요. 이 78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 얘기를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비유를 가지고 예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를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삽이 감추어진 것을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78편 5절부터 오면은 이제 나와요. 읽어오면은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참 뭐 이게 참 그 뭐 읽어봐도 모르고 복잡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아삽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감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비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일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신자로, 그런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밀을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그것도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나타난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아삽과 같이 비유로 좀 얘기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신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신들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되더라. 그걸 알 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느냐 이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아삽이 비유로 말하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지금 얘기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삽의 시와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써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세우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삽이 지금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그 감추어진 비밀 그게 뭐냐면요. 그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그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그게 지금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삽이 비유로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로부터 준비하신 거, 그게 뭐냐면 다윗이란 목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란 그 사람을 목자로 준비하셨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예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다윗 자체가 비밀이라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거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한 일도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삽의 말을 인용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삽의 때에 이미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비밀은 드러났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쯤하면 눈치 빠른 분 아시겠죠? 결국 진짜 비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우신 그 다윗왕의 예수님을 비밀로 감춰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진짜 목자고 그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지도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걸 아삽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이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려운 걸 쉽게 말하려고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78편 3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감추어진 것이라면은 몰라야 되는데 감추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상 때부터 전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미 알고 있는데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것인데 왜 그걸 감추어진 것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처럼 알고 있는 것을 감추어진 것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알아도 알지 못한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쉽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아삽이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감추어진 목자입니다. 그게 비유로 지금 말한 비밀이에요. 아삽이 얘기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삽은 참된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약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히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게 구약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린 다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다 알고는 예수인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들인데 그런 여러분께 예수님은 허락된 사람만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허락된 사람만 안다. 그게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허락된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참 목자인 예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고 또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가운데에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허락된 사람은 아는 가운데 주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망하라 그겁니다. 그게 비유예요. 자 그런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예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난 예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 치고 난 예수 몰라 그게 누군데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를 알긴 하지만 난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긴 하는데 안 믿는다. 믿는 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허락된 사람만 그 비밀은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허락된 사람만 예수를 깨닫는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거예요. 뭐 게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전혀 잘못된 걸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우리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알미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알미라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요 그냥 모르는 중에서 망할 때 해당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안다고 했지만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안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은 목자로 온 예수를 밀쳐내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죽여버렸거든요. 유대인이 메시아를 몰랐던 거 분명히 아니었어요. 조상적부터 전해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다윗 후손으로 온다.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기다렸는데 근데 그들 앞에 와 있는 참된 목자 메시아 예수님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버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 그 주가 행한 일들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일과 거리가 멀었어요. 유대인은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당장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들 당장 심판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런 자기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넉넉히 해줄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일이다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막상 메시아라고 한 예수 오셔가 행한 일이 뭡니까? 저주의 백성인 죄인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을 고치면서 살리는 그런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잡아온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든 아무것도 하지를 안 해버려요.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자기를 죄 있다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말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들 눈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이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백성을 자부하는 그런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야말로 정말 그 악한 자고 죄인이었다 이걸 알았다면은 예수를 봤을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행하신 그 일에서 주를 봤을 거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고 소경 문둥병자 그들이 저주받으면서 얘기했던 그들을 고쳐내는 그 생명의 사건들 그걸 보면서 아 저분 진짜 메시아다 정말 주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모든 소망을 죽게 두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악함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쪽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그 기적, 행하신 일들, 말씀들 그걸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를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행편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사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갈라내버린 거예요. 그게 비유의 의미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14장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다 비유입니다.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행한 기적도 비유의 기능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도 몽땅 다 비유의 기능으로 생애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볼 자는 볼 것이고 못 볼 자는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유의 기능이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 그걸 듣고 깨달아서 비밀의 풍성함을 넉넉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자는 듣고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요. 허락된 자들만이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허락된 자에 한해서. 예수님의 기적도요. 허락된 자들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게 됩니다. 허락된 자들의 일이에요. 하지만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육신에 유익된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쳐준 예수 그것만 생각을 하죠. 병 고쳐준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난의 길로 가자고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를 누가 반기겠습니까? 당장 내가 좋아하는 거 병 고침 받고 돈 벌고 잘 되고 여기에 다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그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일 수가 없어요. 잘 아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비밀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비밀일까? 비밀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다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로 그렇게 우리 여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이방인들의 얘기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난 잘 아니까. 그게 우리의 오해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 아십니까? 저라고 해서 예수를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쪽으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만큼은 참 제가 알고 있어요. 방금 빠삭하게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영어가 좀 잘못됐어요. 아, 벌써 나와버렸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다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를 봐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이 고난과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실패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고난과 실패에서. 그게 진짜 주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신자가 결국 고난과 실패와 환난 그 자리에서도 주를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예수께 소망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내 소망이 있고 집착이 흘러가 있다면은 고난과 실패가 주어질 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불평이. 또 믿음이 보상이 없다는 그런 원망들. 이렇게 그런 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과 실패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과 실패에서 나에게 말씀한 예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두고 예수를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섣불리 난 예수를 압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들 또 주님이 들고 온 말씀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가 또 좀 잊어먹었다가 또 주님이 일으킨 사건 속에 또 주를 보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 주가 이런 분이 알아가고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불평이 나오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도 주를 생각이 되고 또 어려움에서 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야 모든 소망이 주께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신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한 천국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신자가 예수를 안다고 간주하고 시작합니다. 다 예수 알잖아. 이렇게 간주하고 시작을 해버려요. 물론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야, 뭐,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새 신자 교육도 시키면서 교류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뭐, 교리를 안다 해가지고 예수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를 배우고, 신학적으로 아는 게 예수를 정말 아는 것이라면은 이 목사라면 예수에 대해 박사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 박사의 목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갑니까? 목사가 뭐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별 문제 없이 교회를 잘 지도하고 부흥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길에 가고 있는 그 목사의 도리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 목사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도덕적인 본을 보이면서 그게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을 보인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오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나오면 우리 덮어버립니다. 이게 계속 펴놓고 있을 그런 배짱이 없어요. 자, 교회를 사랑한 사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고 그 사도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주위에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게 사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걸 기뻐할 정도로, 억지가 아니에요. 기뻐할 정도로 내어준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는 교회에서 자기 권위를 주장을 하지를 않게 되죠. 교회를 이용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길로도 가지 않죠. 교회를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도 생각지를 않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네 목숨까지 그 지체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는 지체, 사랑한 대상으로만 여길 뿐이란 말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고요. 전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에요. 저는 그럴듯 자신이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면 가능하겠지만은. 복음은 제가 좀 내어놓는 편 속하지 않는가 좀 크게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근데 복음 때문에 또 내가 또 위협이 다가온다면은 또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비밀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 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처럼 목사인 자신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길로 인도해 가고 그걸 위해 말씀을 내어놓은 이것이 저는 목사의 도리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알고 예수를 안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자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은 주 외에 다른 것은 소망이 못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근데 지금의 교인들은 주 외에 다른 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죽기만 소망 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 세상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죽게 소망을 두려고 해요. 주를 믿으면 세상 것을 준다는 얘기죠. 그건 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함을 무시한다. 그런 반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가끔 유명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좀 가끔 그 듣습니다. 또 우리 재건교회 교단에서 설교 잘한다고 하는 분들 이제 설교 제가 좀 듣고 하는데, 그 들으면 그 내용들은 거의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좀 그 설교를 좀 한다는 분들은 이제 헌금을 복받는다 이런 유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이제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도덕적인 쪽으로 교양적인 쪽으로 거의 많이 나갑니다. 도덕적인 삶과 또 신자의 실천을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또 목적을 가진 신자가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여튼 들을 때 그럴싸한 그런 말들을 거의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설교를 들은 신자가 20년 들은 신자 있다 합시다. 자, 그런 설교를 20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뭐 행함 무시한다고 하는 제 설교를 여러분 20년 들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그 삶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그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물론 뭐 다른 교인들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삶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간 그런 어떤 도덕적인 행함, 교양적인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또 저에게서 어떤 그런 말을 듣지 않은 여러분들이나 사실 까발려 보면은 삶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현대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설교대로 신자가요, 실천을 한다면요, 적어도 교회마다 김수환 추기인 같은 그러면 수십, 수백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실상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보여요. 결국에 뭐냐면, 그럴싸한 그 말만 듣고 아니할 뿐이지, 그대로 실천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천한 마음도 없이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아멘하고 좋아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법정 승리의 무소유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또 그 무소유라는 그 책이 품귀가 돼가지고 그 중고책이 세계 7천인가 되는데 중고 20만 원 막 30만 원 가까이 막 취소라고서는 이제 그런 정도 인기였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무소유를 가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소유 실천하려면은 아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중고라도 그 줘버려야죠. 왜 그걸 20만 원 받고 팔려고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신화 바로 그거 같아요. 실천할 마음도 없이 일단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하고 아멘한 즐기는 그런 수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원할 때 행함은 자연히 맺어지게 돼 있는 열매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원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를 알게 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헛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게 뭔가 분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참되고 존귀한 것에 마음을 두고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어떤 참된 봉사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길로 가기를 자원한 그런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처럼 주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듣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을 살고 오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퍽 깨달아지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쉬지 않은 간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간섭을 하시면서 내가 욕심 두고 있는 게 결국 헛된 거였다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어이 죽게 소망을 두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두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존귀한 삶입니까? 재물 주지 않아도 있는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재물이 소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오면 또 때론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누가 시켜가지고 행해라 기생은 실천이 아니고 네 속에서 말씀 일하시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뜻대로 안 된 일이 있지만 그것도 괜찮고 살다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괜찮은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한다. 그 주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으로 이미 신념 부욕이 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풍성한 그런 신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넉넉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 정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정말 복된 겁니다. 이처럼 복된 게 없을 정도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신자만이 참된 보물이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뒤에 이제 보화를 찾고 내 걸 다 내놓고 보화를 사고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 보물을 내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내가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게 정말 신자됨입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자는 그 알므로 넉넉하고 풍성해지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가운데 망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그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가 비밀인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그런 속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복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또 그런 고백 속에서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부유하고 풍성한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심성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또 우리 서로서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허락된 자들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닫게 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깊이 알 수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의 것이 넉넉해지는 그게 복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한 풍성한 부유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